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의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마태복음으로 모시겠는데,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대화하시면서 특별히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올무에 넣으려고 하는 그래서 주님의 그 마지막 예루살렘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자, 오늘은 이제 좀 더 여러분들과 함께 그 뒷부분의 내용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그러니까 22장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하시고 주님은 이런 질문을 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냥 쉽게 표현하셨어요. 간단하게 외식하는 자들아. 그리고서 19절에 가보시면 주님은 셋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왜 자신이 가지고 계신 동전을 사용하지 않고 저들더러 동전을 가져오라고 하셨을까?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것은 주님께서 그 작은 동전 한 푼도 가지고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님은 정말로 가난한 분이셨습니다. 동전 한 입조차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20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그들은 로마 정부의 아마 법정 화폐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주님께 보인 것은 로마의 동전이었습니다. 21절로 가보세요. 가로대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주님은 이러한 대답을 통해서 실로 깊은 의미를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놀라운 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세금을 어떻게 바쳐야 되느냐 아주 그 황당한 질문을 그들이 했죠. 그 질문에 가장 적합한 답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다고 믿습니다. 부연하자면 그들은 분명히 가이사에게 어떤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면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22절 보실까요?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분명히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올무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비록 그들이 정말로 가이사에게 어떤 것을 빚지고 있었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게 했던 것이죠. 헤롯 당원들은 그분을 떠나갔고 이제 사두개인들이 나설 차례입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그분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23절로 28절을 보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는데 마지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사두개인다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으니까요. 사두개인다운 그런 질문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아주 유치한 예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자신의 남편으로서 차례로 일곱 형제를 맞이했다고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들의 질문이 그렇고 보면 아주 의도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들의 질문은 한마디로 부활 후에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사두개인들은 두 가지 면에서 지금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29절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사두개인들은 두 가지 면에서 무지했습니다. 곧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성경의 무지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무지가 그들로 하여금 그런 우스운 예화를 생각하게 했던 것이죠. 주님의 설명은 간단합니다. 30절을 보시면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주님은 그들을 천사라고 말씀하지는 않았죠. 우리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서 결혼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는 천사들과 같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는 출생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혈통을 이을 필요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곳에서 매우 친밀했던 한 남편과 아내가 하늘에서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만일 그들이 함께 있고 싶어 한다면 물론 그들은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함께 있고 싶어 하지 않을 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분명히 함께 있지 않을 것이란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모두 새로운 성품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필경 그들은 이 땅에서 살았던 것보다 더 나은 삶을 저 위에서 가지게 될 것이니까 아마도 부족함이 없지 않겠습니까? 계속되는 31절,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이것은 아주 강한 말씀입니다. 이전에 죽었던 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말씀인가요? 여러분 오늘날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일까요? 물론 그는 오늘날도 과거의 그와 똑같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단지 지상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들도 물론 그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진리가 아닐 수가 없어요. 33절로 가보겠습니다.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헤롯 당원과 사두개인들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연합했지만 종교적 한 분당으로서 사두개인과는 대립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오늘날 극보수파 진영의 교회에 상응한다고 하겠고 사두개파는 자유주의 진영의 교회에 상응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두 부류처럼 바리새인들도 주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애를 썼지요. 따라서 그들의 대표자인 한 율법사가 아주 흥미있는 문제를 이제 예수님에게 제시를 합니다. 34절로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되 바리새인들은 밀담을 갖고서 한 그러니까 야 이 사두개인들이 그랬으니까 우리는 좀 가서 이겨보자. 우리가 이기면 사두개인들도 이기는 거 아니느냐. 둘이는 이제 그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36절입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님의 대답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우리 주님의 대답이 현명한가. 37절로 3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여러분 여기서 주님은 십계명 가운데 어느 하나를 뽑아 강조하지 않으셨음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죠. 이제 그분은 그들에게 두 번째 것을 말씀하십니다. 39절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고. 이 말씀을 여러분 자신의 삶에 비춰보십시오. 여러분은 아마도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께서 한 율법사의 질문을 받았어요. 어떤 계명이 크냐? 그때 주님은 간단하게 대답을 하셨죠. 37절, 38절에서 그리고 39절에서 두 번째 답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아직 대하여 아주 직접적인 방식으로 처리를 해버리셨던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네가 가장 큰 계명이 어느 것인지를 알고자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요.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다음으로 가장 큰 것이니라. 40절은 그래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계명이 사실 전 모세 율법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처럼 아주 분명하고 틀림없었기에 만일 바리새인들이 정직하기만 했었더라면 그들은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는 진정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 구세주이신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그늘 아래 지금 서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다시 다른 질문으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궁리를 했지만 예수님은 기선을 잡으셨고 그들에게 먼저 우리 주님께서 질문을 하고 계세요. 41절로 4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사실 주님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고 계신 건데요. 다윗은 어떻게 그의 자손을 그의 주라고 부를 수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다윗이 그를 내 주라고 칭하려면 그 자손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태어나야만 했을 거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이어서 주님은 45절에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본문은 바리새인들이 아주 대답하기 어려운 난해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윗이 시편 110편을 썼다는 것과 그것을 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쓴 사실 그리고 메시아에 관하여서 쓴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만일 그분이 그전부터 계신 분이 아니셨다면 다윗이 어찌 그의 자손을 가리켜 주라고 칭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합당한 대답은 바로 동정녀 탄생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다윗보다 먼저 계셨고 또 그의 하나님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윗보다 더 위대하신 그의 자손이 되려면 그의 혈통으로 오셔야만 했던 것이죠. 또한 그렇게 되려면 자연히 주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탄생하셨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사실에 대하여 누가복음 1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분은 하늘로부터 오신 주시기 때문에 다윗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진정한 문제에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주님은 그들이 그분을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주로서 인정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계셨습니다. 이것으로 종교 지도자들과의 언쟁은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46절로 보면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어요.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후 감히 그분에게 어떤 것을 교묘하게 질문함으로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분을 죽이기로 결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가장 하고 싶어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에게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신성에 대한 큰 증거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22장을 마치고 이제부터 마태복음 23장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누도록 하겠는데, 이 23장은 예수님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의 또 하나의 충돌이 있었고 결론 지어지는 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관하여 많은 것을 경고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입에서 떨어진 말씀 가운데 그처럼 엄하고 호된 말씀이 과연 앞서서 있었는가 할 정도로 우리 주님은 참 엄하게 대하십니다. 아주 냉혹한 정죄를 하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23장을 주의 깊게 읽으신다면 여러분의 참 모습 또한 볼 수 있게 되리라고 봅니다.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은 그들의 본거지인 성전에서 내려지게 됩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나눠볼까요? 23장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권세 있는 자리에 앉아서 구약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다루었던 거죠. 그들은 감히 침해할 수 없는 그 영역을 침해한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성경 해석에 관한 권한보다도 훨씬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진리의 유일한 해석자로 바라보았던 것이죠. 또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말을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다시 말하면 성경이 가르친 대로 행하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만 행해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들은 행하지 말아라.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설교만 그렇게 번들어라게 하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그분의 비유적인 강한 책망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4절로 7절입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이라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높은 지위를 좋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높은 지위를 나타내주는 어떤 종교적인 의복을 착용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모든 것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8절로 가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여기서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이 랍비라는 말은 선생이라는 뜻이잖아요. 사실상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교회들의 이 목사님을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물론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별된 사역자인 것은 사실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똑같은 한 형제인 것입니다. 목회자는 교회의 여러 직분 가운데 하나인 것이지 신분의 고하를 나타내는 직위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분상으로는 그도 누구도 다 똑같다고 하는 사실, 목사님과 성도님들도 신분상으로는 다 하나님 앞에 한 마리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러한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해주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승리하게 되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마태복음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RNL 바이오에서 천연 소재로 만든 물티슈 한 박스나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는 성경 두란노 컬러비전 성경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실 주소는 극동방송 지정우편번호 121-707을 쓰시고 주소 없이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이나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fe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 강해를 클릭하시고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 테이프나 CD를 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 전화 320-0460, 320-0460번으로 전화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